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에 있다. 성도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에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는 오바댜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역사와 관련된 시기가 예루살렘이 그 외세의 집 밟히며 탈취당하는 어떤 시기와 관련이 있어서 그 시기를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유추될 수 있는 시기 중에 하나는 이제 BC 844년경 그 여호람이라는 왕의 통치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BC 586년 이제 예루살렘 함락과 관련된 시기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여호람 통치 시기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에돔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걸로 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되돌아오는 회복을 약속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 시기와 관련이 돼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어떤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아마 예루살렘 그 이 유다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일 거다라고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적 시기에 관련해서 적혀졌든지 뭐 분명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에돔이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에돔의 난폭함과 교만함이 결국 그 심판의 원인이 됐고 특히 이제 교만의 경우 모든 나라와 뭐 개인의 멸망,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교만해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자녀로 형제 나라였으면서도 저들이 그 형제들에게 행한 포악과 교만으로 인해 멸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바댜서는 뭐 한 장 분량의 21절짜리로 짧지만 구약 39권의 이제 정경으로 이제 포함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런 걸 근거로 볼 때 이 지금 성경 66권을 볼 때 이 성경 어느 한 권도 사실 우리가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한 장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늘 빛나는 꽃봉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은 깊은 골짜기가 많으니 우리가 골짜기 어두운 곳 어디라도 성경의 길을 따라 하나씩 살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무슨 체험과 경험과 이런 걸 갖고 가는데 여러분 그런 걸로는 온전하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직접 이 체험을 했던 사람도 그 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말이 붙어요. 원래의 정말 하나님 주셨던 그 만남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에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을 남기시게 했고 그 남겨진 기록 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모으셨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걸 믿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그것만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담겨졌다. 그래서 이 성경에 담긴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된다라는 걸 믿는 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오바댜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오바드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구약 성경에 이 오바디아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면 뭐 11명, 12명 정도가 나와요. 뭐 아합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디아. 그 믿는 사람들 숨겨졌던 그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저자일 거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11명, 12명의 오바댜서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본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외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의 이름의 뜻처럼 오바댜서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였고 공경하는 자였다,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고 또 남유다 멸망 시기에 등장했던 예레미야, 뭐 에스겔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처럼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경외라는 말의 기독교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각으로 모두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또는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현상이나 대상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되거나 종교화되버릴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주셨다고 하는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이 이 책 속에, 이 성경 속에 당신의 뜻과 마음을 다 두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두시고 이렇게 살자라고 했는데, 아니 이걸 보고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이고 존중하는 삶이고 그런 거죠.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지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뭔지 아냐?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게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죽음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받아서 언약 자리에 나온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 나라의 이 도를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함을 아시는 분이시니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말씀을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그 신명기 그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적어도 7년에 한 번 모든 오고 오는 이 언약의 백성들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삶, 살아계심을 믿는 삶을 살게 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배움으로 우리는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칠 때는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이 백성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한 공동체 속에 산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 이방인 그 누구라도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갈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런 거죠. 우리가 호주에 왔을 때 한국법을 가지고 여기서 살 수는 없어요. 호주법을 따라 살아가듯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셨던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주시고자 했던 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의도, 창조주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바르게 알아 진정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탓하지 않아요. 비록 지금 눈앞에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순교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환경과 상황이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되므로 이제 어떤 삶이 다가와도 주신 약속과 그 부르신 나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이 판을 치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게 더 잘 되는 경우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떳떳하게 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죠. 그러면서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해봐. 뭐 조롱까지 합니다. 마치 그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또는 히스기야 왕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기대대로 움직여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를 그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려는 거.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피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그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지라는 것을 주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모르는 자유지를 가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 상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다라는 이 정체성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어떤 유행을 따라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늘 변함없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전 곳곳에서 믿음의 길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디아서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악이 창궐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가 되고 2등이 되고 빼앗기고 늘 당하고 사는 세상 같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와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패망에 가지만 패망했지만 그렇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패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패망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같은 경우 겉으로는 패망한 나라였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도 바른 믿음으로 살던 이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 뭐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 처한 그 어두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바벨론과 강대국의 포로된 자였지만 오히려 저들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안내를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뭐 엄청난 성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마치 또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시대나 또는 이 남왕국의 우시아 왕 시대 같이 막 뭔가 뭐 겉으로는 뭐 최강이고 이렇게 살던 시대 같아도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겉은 아주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미 그 나라는 패망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은 이 바벨론과 손잡으면서 겉으로는 승승장구했죠. 왜냐하면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망해가는데 자기는 바벨론과 손을 잡았으니 아주 상당히 좋은 위치에 갔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과 심판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은 또 다른 그런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다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사대라는 거는 현재 터키의 그 터키 지역인 루디아의 수도였거든요.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는데 특히 이제 염직공업, 양털 염색, 금모래 이런 게 유명해서 사치와 부를 상징하는 어떤 무역의 요충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풍요와 부를 누리는 겉으로는 정말 축복받은 도시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대에 있던 교회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적인 피폐로 안일과 부도덕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는 겉은 금딱지로 만든 성전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미 죽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훔서도 그렇고 오바댜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잔꾀를 부려서 겉은 부강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나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심으로 그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위로가 되게 하는 거죠. 나훔서는 보복한다라는 게 주제지만 결국 보복 당하는 것은 아수르이기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위로가 된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는 사실 패망과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단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승리하게 될 승리의 길을 승리로 가는 지금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그렇게 말씀하죠. 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망할 거다. 잠언 2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악인의 형통도 오래가는 게 아니고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는 게 아니다라는 잠언 24장 20절, 시편 34편 19절 21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믿음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았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움과 겉으로 보이는 거짓된 화려함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도 소중하고 실패도 너무 귀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현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베다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살피면서 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련된 역사를 통해 서로 반목하게 되는 그 결국 역사적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원래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그 이집트로 결국 내려가기 또 전에 뭐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사해 밑쪽에 세일 산지에 정착해서 살았죠. 자,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미 그 한 왕 아래서 훌륭한 어떤 국가적 기반을 그 세일 산지에서 다 쌓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은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영토로 통과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그런 삶으로 삐뚤어졌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은 뭐 불황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횡포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스라엘 통일 왕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국가 체제가 완비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설 때는 에돔 족속에 대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도 대처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첫 왕이었던 사울 같은 경우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변방의 이민족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에돔을 비롯한 모압, 암몬 족속들을 쳐부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다윗 때에 에돔을 처음으로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그곳에 이제 수비대를 세워놓고 이제 완전히 자기 땅으로 삼은 거죠. 다윗의 군대 장군 요압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에돔 지역에 머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에돔 족속을 죽였다. 그래서 에돔에게 혹독한 패배를 안겨줬다.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울에 이어서 다윗의 그 에돔 정벌은 결국 솔로몬 시대의 번영의 이익을 담당하죠. 그 밑에 땅들이 전부 이스라엘 땅이 되니까 이제 뭐 그 이 무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혀져 갖고 왜냐하면 이제 두 정보 이 원수 같은 나라들을 정보를 하고 나니까 뭐 아랍 쪽에서 오는 그 물자들이 다 이렇게 예, 그 들어오는데 장애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 에돔의 광산에서는 대규모 이제 광물을 막 공급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에돔 지배는 왕국 분열 왕국이 될 때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여호사바 시대에 와서는 에돔의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섭정 왕에 의해서 그 땅을 계속 다스렸고 근데 후기에는 에돔 족속 중에서 이제 섭점 왕이 이제 임명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족속이 직접 다스리기도 하고 그들 중에 누굴 세워서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열왕기 3장을 참고하면 모압에 대한 원정 기사에서 에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했던 이런 정책은 이스라엘에게 불행을 초래합니다. 사실상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죄악의 결과들로 인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솔로몬 시대 이래로 계속된 그 하닷대 반란, 그거는 급기야 이제 여호람 시대에 이르러서는 결국 반란이 완전히 일어나면서 유다 자손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는 그런 상황. 이게 열왕기하 8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 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서 바알 우상숭배에 빠졌던 왕을 말아야 하는데, 이제 아마 그런 시기에 이 징벌로서, 이제 그 징계로서 이제 결국은 에돔 같은 족속들이 독립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독립국가로 살면서 한 5, 60년간 그렇게 이제 에돔이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아마샤 같은 왕에 의해서 또다시 정복당해서 에돔이 이제 독립국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끝이 나고 또 유다에 또 복속이 되어 또한 아마샤의 후계자 아사랴가 이제 엘라까지 정복을 하면서 에돔을 또 한 차례 이제 완전히 정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악했던 왕, 남유다의 아스왕 통치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에돔이 독립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 나라의 독립과 어떤 이런 일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싸우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에돔은 BC 735년경에 아수르의 그 디글라필레스 3세에게 결국은 복종을 맹세하면서 나라의 독립은 유보적인 것이었지만 비교적 다양한 외교적 동맹을 맺으면서 그렇게 또 100년 동안을 지내왔던 겁니다. 그 후에도 에돔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다가 BC 604년에 또 새롭게 그 메소포타미아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에 의해 또 이제 귀속되게 되죠. 에돔의 역사는 BC 13세기 18에서 8세기 동안 최대의 번영을 누렸다고 보면 돼요. 그 후에 이제 독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반목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에서가 처음에 그 나라를 세워갈 때 그때부터 이제 조금 좀 한 400년간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내 그냥 유다에게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뺏기거나 이런 삶이었죠. 그러다가 에돔이 BC 586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어떤 짓을 했느냐. 바벨론에 합세를 하죠. 그래서 같은 형제였는데도 이제 결국은 원수 같았던 유다를 쳐서 파멸시키는 그 일에 이 에돔이 앞장서서 이제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는 이 에돔 족속들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그 유다 남부의 중요 도시였던 헤브론을 자기들 수도로 정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다른 민족들에 의한 종속 시대가 끝나고 에돔의 독립 국가는 이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에 이르러서 이두메라는 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거기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돔 족속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지배를 받았지만 혼란한 시기에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거나 또 저들에게 협력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어떤 터를 계속 지켜갔던 겁니다. 그래서 에돔 자손들은 끈질기게 그런 목적 때문에 형제 족속인 야곱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괴롭힌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남유다가 외세 침입에 의해서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나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야비하고 악랄하게 약탈하고 겁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도망치고 겨우 그 전쟁을 피해 나오는 사람들을 잡아서 적들에게 넘겨버리거나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뭐 죽여버리거나 뭐 자기 노예 삼거나 아주 이런 포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를 볼 때마다 자꾸 중국이 생각이 나요. 지금 중국이 북한과 친한 척하면서 저지르는 그 온갖 인권 수탈, 자원 약탈 이런 행위들. 지금 세계에 고립되어 있는 이 북한을 자기들이 마치 어떤 구세주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다 뽑아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죽음의 계곡에서 나온 그 탈북인들을 잡아서 인신매매하고 그 돈 받고 팔고 뭐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결국 그들이 죽음과 고통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바로 에돔 족속이 이런 짓을 했고 바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이 바로 오바댜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오바댜서의 어떤 서론적 배경 또 역사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충분히 본문 한 장 뭐 21절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좀 바르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창조주 되심과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 참된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여호와를 그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다고는 말로 늘 외치고 있는데 정작 삶의 현장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따라 함께 흘러가며 그렇게 세상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차분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믿는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열방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죄악의 길을 고집할 때 물로 온 세계를 심판하셨던 분 역사 속에 기억하시죠? 노아의 심판. 이걸 알아야 돼요. 또한 그런 심판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어둠 속에 빛된 모습으로 서고자 했던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또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한 인류가 범죄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대로 모두 물로 다시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언어를 나누어서 온 민족으로 흩어지게 하여 그들이 곳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는 그 음성을 따라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역사를 이끄시는 분. 그래서 결국 그 약속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초대해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던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이끌고 계셨고 돌아오라 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사건을 통해 계시로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믿어져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를 살펴나가면서 계속된 불순종과 욕심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면서 몰락하고 패망하는 역사들을 보면서 절망과 인생의 허무함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참된 복된 길인가,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런 사실들을 바르게 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늘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온전한 열방의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참된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이 어둠 속을 헤매며 죽음으로 가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끝까지 욕심을 고집하며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 부르심을 회피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심판과 몰락의 소식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그런 몰락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나아가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 절망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치와 다르게 살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의 끝,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이 영원한 죽음을 향한 길인 것 바르게 분별해서 보이고 느끼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도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이 그의 말씀인 것을 있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또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